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왔고 다윗의 형들, 이새 집안의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를 쭉 살펴보는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키가 크네, 외양이 괜찮네, 그래서 저 사람 정도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네 그렇게 사무엘조차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이 11절, 12절 기름 붓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7명 다 지나갔는데 여기 있는 후보들 중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을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새에게 아들이 8명 있는데 현재 7명만 온 거예요. 막내 아들 8번째는 밖에 나가서 지금 들판에서 양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이새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새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이새도 외모를 보는 겁니다. 이새에게 자기에게 아들이 8명이 있는데 사무엘이 누군가 사람을 뽑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왕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네 아들 다 데리고 와라. 식구들 다 몽땅 데리고 와라 했는데 이새의 생각에 뭐 그까지 막내는 있으나 마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뭐 할 수 없고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새가 외모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보았다면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막내 다윗도 데리고 왔겠죠. 근데 이새가 보기에도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까지 8번째 아들 뭐 지금 급한데 밖에 나가서 양 쳐야지 뭐 이렇게 하고서는 양 치는데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외모를 본다면 다윗은 절대로 선택되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빠조차도 옆으로 제껴놓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들고 선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다윗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모로 놓고 보면 서열만 놓고 보면 다윗은 절대로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의 형들이겠죠. 그 자리에 이새도 있고 기록엔 없지만 이새의 부인도 있었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엄마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형도 7명이 있었겠죠. 다윗의 집안이 그리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무슨 하인이나 종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형들 중에 하나를 보내서 막내 8째 다윗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본문의 상세한 기록은 아니지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이새가 첫째나 둘째에게 야 가서 막내 데리고 와라 그러면 첫째나 둘째가 눈을 이렇게 딱 치켜두고 아니 내가 그 자식 데리러 가야 됩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때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했는데 더군다나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데리고 올 때까지 아무도 식사자리에 앉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이새 집안에서는 이건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하던 이야기일 겁니다. 다윗이 오든 말든 우리끼리 밥 먹으면 되는 거지 그 막내 꼴찌가 들어오는 걸 기다려야 되느냐. 아버지가 없을 때는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막내 아들 그까짓 거 지금 밖에 나가서 들판에서 치고 있는데 걔가 들어와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요? 걔가 들어와야 식탁 자리에 우리가 다닐 수 있다고요? 이게 보통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고로 보면 결국 다윗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잖아요. 이 아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으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참 묘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또 사무엘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다윗의 후손이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그것과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가 이제 기름 부은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참 뭐 여튼 이건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들이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오니까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12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의 외모를 묘사하는데 첫 번째로 빛이 붉다. 그러니까 얼굴이 붉은 거예요. 두 번째 눈이 빼어나다.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기록들을 읽으면 가끔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다윗은 목사님처럼 생기진 않았네. 다윗은 이쁘장하게 생겼네. 괜찮네. 멋쟁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 표현을 보고 12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기 보면 다윗의 외모를 묘사해놨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빛이 붉다. 이건 이제 얼굴이 밝그스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피부가 홍인종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밝그스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애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린 티가 나는 그런 사람. 또 눈이 빼어나다. 세상 티가 좀 덜 묻은 사람. 눈이 맑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굴이 아름답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다윗이 정말로 얼굴이 아름다웠을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는 목동이 어땠을까요? 낮에 뙤약볕을 맞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그 찬바람 맞이하고 밖에 나가서 험한 일을 하잖아요. 삼겹종 해당하는 일을 하는데 얼굴이 고왔겠습니까? 얼굴이 정말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목동들을 보면 얼굴에 그냥 기미 주근깨가 가득하거든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양치는 어린 목동들을 보면 다 그렇게 생겼다고요. 까무잡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참 한 달 동안 제주도에 가서 살고 왔던 은재자매를 보니까 까무잡잡하게 온 팔이 다 새까맣게 탔던데 이건 뭐 1년 내내 밖에 나가서 이 양치고 있는 목동인데 얼마나 까무잡잡했겠습니까? 기미 주근깨가 다 얼굴에 가득 찼겠죠. 예전에 한번 축구선수였던 안정환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한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안정환이 이렇게 로션 뭐 이런 거 남자 화장품 선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기자가 물었다고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안정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들판에 나가서 뛰는 놈이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다 보면 얼굴이 다 기스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받고 좀 CG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피부가 곱겠습니까? 축구장에 나가서 맨날 뛰고 있는데 들판에 나서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부분이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뭘 묘사했습니까? 외모를 묘사하고 있어요. 외모를. 성경 안에 보면 외모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울에 대해서도 설명한 게 없어요. 다윗에 대해서도 외모를 묘사한 건 여기랑 아담했다고 하는 거, 키가 작았다고 하는 거, 이것 말고는 별다른 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다윗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다윗은 생긴 것도 잘생겼었나 보다. 생긴 것도 이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걸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본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면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 뭘 묘사했어요? 외모를 묘사해놨다고요. 그러면 이 외모는 다윗이 외모가 출중하다 이런 뜻으로 기록을 해놓은 걸까요? 아니면 외모가 별 볼 일 없었다, 보잘것 없었다 이런 뜻으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걸까요? 이거 보잘것 없다고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다윗은 생긴 것도 잘생겼나 봐, 얼굴도 아름답게 생겼나 봐. 아니에요. 이걸 그 당시 분위기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전쟁을 많이 하고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리더 역할을 할 사람을 지금 왕으로 뽑는데, 다윗의 외모를 보면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아직 앳된 그런 홍조를 띈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눈동자를 가지고는 사람들을 호령하기가 어렵고, 또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전사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어찌 보면, 용서하십시오, 나쁘게 표현하면 기생의 오래비처럼 얼굴이 그냥 곱상한, 도대체 이런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뜻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놓고 보면 다윗이 별로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역시나 이래서 이새가 다윗을 이 자리에 함께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양치라고 했구나. 얘는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외양을 갖추지는 못했어. 리더가 될 만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야. 이걸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여튼 데리고 왔더니만 다윗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결국 이 말씀대로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다윗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선택되는 모습을 놓고 보면 결국 중요한 특징은 역시 어제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곱상하게 생겼는지 전쟁을 잘하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리더다운 그런 체격을 갖추었는지 그렇지 못한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던 아버지도 외모를 봅니다. 외양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좀 독특하죠.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는지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럼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가요? 과연 뭐 믿음이 가득하다, 소망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다,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뜨거운 민족애가 있다, 뭐 왜든 그런 중심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설명이 나와야 될 텐데, 다윗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는지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다윗은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는지는 이 본문엔 안 나와요. 다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을 보세요. 실제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의 형제들 7명, 그리고 다윗 8번째죠. 이 8명 다 했는 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다윗보다 키가 크고 연수도 많고 그럴듯하고 늠름하고 괜찮아 보이는 다른 형제들 다 제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홍조를 띠고 있는 앳된 아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들판에서 양치고 있던 다윗을 데려다가 그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13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결과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뒤의 결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을 시켜 주셨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다윗이 갑자기 돈이 많아졌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갑자기 IQ가 높아졌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갑자기 키가 커졌나요? 아닙니다. 아니면 다윗이 갑자기 막 가슴에 갑바가 나오고 체격이 막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곧장 존경을 받고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를 시작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던 형제들이 다윗을 떠받들어 주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자기 아들이니까 2세만큼은 다윗을 존중해주고 다윗을 왕으로 돼 있을까요? 천만에요. 뒤에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일어날 거거든요. 골리앗이 등장하는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때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2세가 뭘 시키느냐?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서 형들한테 좀 갖다 주고 소식을 좀 듣고 와라. 심부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다윗을 왕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현실 속에서 놓고 보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딱 하나 변화가 있었는데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크게 감동시키시는 그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다윗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인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죠. 물론 그 자격만 보고 선택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의 외모를 바꿔주신 게 아니라 외양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다윗의 속사람을 중심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합당한 중심을 갖고 있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은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다윗이 받아 누린 은혜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와 같은 은혜를, 속사람이 바뀌는 은혜를 다윗만 받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버림받았던 사울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보았던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지껏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었는데 그 세 가지 징조가 다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네가 선지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함께 예언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무리 속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다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속사람이 바뀌는, 마음이 바뀌는, 중심이 바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속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중심을 갖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욕종에 이끌려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불순종하고 죄짓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유달리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긴 어려워요. 기름을 부으신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성령 충만을 다 동일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다윗은 사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는 사람,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 합당한 중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 우리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외모들이 막 탁월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 장면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비록 육적으로 기름 부음 받거나 육적으로 왕으로 세움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중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